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까지 석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주님 말씀 듣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다 허기진, 굶주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7절에 나오는 내용을 비록 한절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또 대답을 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었을까,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되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봅시다.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뜻밖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해결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했는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사실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 듣다가 배가 고픈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해결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결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런 점이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거나 다른 해결할 방법이 있었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듣는 제자들이나 또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뻔할 뻔짜로 저 무능력한 놈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해결책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이 매우 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제자들은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각자 알아서 문제 해결하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하튼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제시했던 대답, 제자들이 제시했던 해결책과 매우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 주님께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은 다른 거구나, 일단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 제자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핵심 주제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37절 끝에 가면 여짜오되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참 표현을 보면 이 성경이 그냥 내용만 기록해 놨는데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빈정대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예수님,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이랬는데 우리한테 뭘 먹으라고요? 그러면 사람들 보내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서 갖고 와서 사 갖고 와서 다 나눠서 먹을까요? 이렇게 좀 빈정거리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혹은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대답을 했을까?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러다가 우리가 가서 할까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곧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별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미안하긴 좀 하지만 싸가지 없이 말대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대답에서도 제일 중요한 점은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대답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갖고 있는 특징과 제자들이 갖고 있는 대답의 특징이 똑같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에 아멘, 주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러고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에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계속 전개되어 안 되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말 듣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사다 먹이라는 말입니까? 이러고서는 아마 제자들 똑같이 고집 부리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성격이 좋으셔서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이 까칠하게 대답하셨다면 200데나리온이면 된다고 저는 주님이 200데나리온 그제서 돈 주시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로 못 사다 먹입니다. 지금 빈들이잖아요. 시간도 저녁때가 되었고요. 장정만 5천명이 있죠. 어디 가서 5천명어치의 식사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24시간 365일 이 배달 체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지금 여기 관악구에서도 지금 당장 돈 줄 테니까 5천명어치 5천명 먹을 수 있는 식사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르면서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돈이 있어도 준비 못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주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돌아갔어야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과연 믿음의 반응이었을까?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사다 먹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말고 뭐라고 대답했어야 됐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별로 대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부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본문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를 파송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중간에 세례요한의 죽음이 있었고요. 다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첫 번째 제자 파송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잘 염두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사역했던 것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낱낱이 고했잖아요. 낱낱이 고한 다음에 이 오병의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우리가 가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고백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원래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원래 제자들은 빈손이었고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 맞붙어 있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은 원래 빈손이었지만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파송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가라 하셨죠. 지금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느냐? 이쯤 말씀드리면 다 정답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방금 전에도 우리가 빈손이었습니다. 우리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빈손입니다. 우리 돈도 없고요. 음식 만들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빈손에 주님이 나눠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가서 잘 나눠주는 일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답했어야 이게 이제 믿음의 대답이에요. 사실 말은 이렇지만 우리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이런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아픈 적이 있어서 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을 고쳤다고 치자고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혹시 다시 아픈 일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마음을 먹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한지라 또 다시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거 한번 고쳐줄 때 완전히 고쳐주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고서는 불만하는 마음이 또 의지하는 마음보다 그런 불만하는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을 사실 만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감당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파송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이 제자들이 지금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찌 떡을 사다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불신앙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다음 장면은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제자 파송이 7가지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7가지 항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오병의 사건을 다시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파송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 빈손입니다. 그렇지만 채워주시면 가서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일단 고백하면 첫 번째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얘들아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낼 테니까 가서 이거 다 나눠주고 와라.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 가서 너네 뭐 먹을 거 있나 찾아와봐.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로 나눠줄 테니까. 그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아오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주님의 권능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제자파송에서 네 번째 항목이 무엇이었냐면 가서 어떤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또 이 물고기 나눠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가서 사람들한테 돈 받지 말고 공짜로 나눠주고 와라. 공짜로. 그리고 이게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눠주고 와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자파송의 다섯 번째 항목이 뭐냐면 어떤 대우를 받느냐. 예수님이 받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보리떡이랑 물고기 나눠주는데 이 굶주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공짜로 받아먹으면서도 불평하는 놈들 꼭 있다.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왜 반찬 더 안 주느냐. 김치는 없느냐. 이런 사람들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잘 돼.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나눠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떡 나눠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주고, 일곱 번째 맨 마지막 항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었죠. 아마 사람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와라. 아마 이렇게 장면이 전개가 됐어야 사실은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제시했던,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해결책이 다를 때 고집부리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록 그렇게 못했지만 제가 다시 구성해서 말씀드렸던 오병이 사건이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전개가 되었어야 된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을 할 때, 교회 청소를 할 때,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할 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내가 보낼게. 내 능력을 너에게 주어서, 내 은혜를 너에게 주어서 할 테니까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설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고, 네 이름은 없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 우리가 그 모습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늘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주일들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우리가 우리 고집과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책대로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며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직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자아가 죽어지지 못하여 나 자신의 고집이 자꾸만 드러나려 할 때에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고집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를 고쳐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모든 기도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